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우리 길지만 또 고난주간에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서도 전체 본문을 다 읽도록 했습니다. 25절까지 내용은 33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결국 세 가지 죄목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목으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세 종류의 인생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복음의 사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3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뭘로 고발이 되죠? 죄목으로 고발이 돼요. 그 과정에 세 종류의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속에 세 가지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인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사인, 세 가지 사인. 자, 우선 첫 절을 한번 볼까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군상들이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무리. 두 번째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미혹이라는 소동죄, 소요죄 이 정도로 주민선동 뭐 이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것도 사실 얼토당토하는 죄목입니다. 이것은 납세 거부. 또 마지막 세 번째 죄목은 뭡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거는 로마 정부에 차지다면 가이사에게 반란을 꾀하는 항목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독자인 여러분들은 전부 해석을 날조한 거짓 죄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무리가 누구에게 끌고 가죠?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저런 신문을 하고 또 죄목을 아무리 헤집어 봐도 이 사람에게 뭐 딱히 사형에 처할 만한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그런 죄목이 발견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런데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역시 세 번 확인해 줍니다. 14절을 건너가 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네,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등장을 하죠. 22절로 건너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성경 기자는 세 번씩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에 넘겨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죄목을 교묘히 얽어서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하는 거죠. 얽어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리 심문을 해봐도 그럴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해요. 근데 왜 넘겨줘죠? 왜 넘겨줬죠?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야비한 정치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백성들이 따르는 저 임무를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들의 정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를 이 유대 땅에 파송할 때는 아주 까탈스러운, 그래서 누구도 어떤 총독들도 이 유대 땅에 파송되는 걸 끔찍하게 여기던 때입니다. 그렇게 파송된 지역에 항상 유대인들의 그 험하고 거친 소요, 툭하면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울수록 자기의 정치 기반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핑퐁게임을 합니다. 누구랑? 당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고 있던 헤롯과 핑퐁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임무를 헤롯에게 넘겨요. 성경을 볼까요?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귀가 번쩍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정확한 이유를 드러내죠.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사실상 영주입니다. 왕이 아니고, 성경에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로마 정부에서는 이 지역을 네가 관할해라 이렇게 해서 맡긴, 근데 그 헤롯이 하필 그 시기에 아무래도 유월절이 거의 근처에 와 있으니까 아마 왔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헤롯이 왜 갑자기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까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어쨌든 마침 그 시기에 그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시끄러워질 테니까 괜히 이 사람 죄 없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그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부분적으로라도 내게 별로 정치적으로 이익이 없겠다 싶어서 갈릴리 출신인 걸 사람들의 환호 속에 확인하고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마침 여기에 헤롯이 와 있지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예수라는 인물을 놓고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롯에게 넘겨집니다. 8절, 이제 본격적으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은 결국 누구누구죠? 무리, 또 하나는 빌라도, 또 하나는 헤롯입니다. 자, 헤롯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8절,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했나? 여기서 기쁨은 그런 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뭐 표적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닌다 이런 소문을 갈릴리 출신이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영적인 반가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적인 호기심 또는 유흥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고 반색을 한 겁니다. 우리 연예인 보고 오 그랬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흥이 깨지는 거죠. 저런 괘씸한, 그래도 내가 어쨌든 분봉왕인데 내가 물으면 뭐 마술 하나 정도는 행하든지 뭐 대꾸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묵묵부답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본색이 드러나죠. 희롱하고 무슨 옷을 입히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법의 밤에 이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밤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신이 지쳤겠습니까? 자, 12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아이러니죠. 이 둘은 당연히 민족도 다른,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고 헤롯은 뭐 혈통이 좀 섞이긴 했지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어쨌든 유대인 계열에 속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대 지역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여러 가지로, 하나는 전명군이고 하나는 전명지의 권력자고 사이가 좋을 리 없죠. 또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봐서 모든 건건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혈통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 상당히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원수가 예수라는 공동의 처리를 놓고 친구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자, 또 세 가지 사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우리가 한꺼번에 좀 다루기로 하고 이제 장면을 좀 바꾸어서 13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여기 한 번 더 두 번째로 확인이 됩니다. 무죄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1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는 일.
네,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하니.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좀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준비가 됐을 텐데 여기 잘 보시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우리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로 이랬던 무리가 지금은 누구를 놓으라고 소리칩니까? 바라바를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 권력자들에 의해서 선동되어 아우성치는 대중의 소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지금 금방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갈대를 흔들며 옷을 깔고 환호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력하게 끌려가고 침묵하여 신문받는 이 초라한 죄수 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오해로 그들의 기대가 깨지자 돌변해서 지금 누구를 놓으라고 하냐면 바라바를 놓으라. 바라바를 놓으라. 근데 바라바가 사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바라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바라바라는 원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 바라바. 아이러니죠? 그 아버지의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누가 묶입니까?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가 대신 묶여요. 체포됩니다. 그리고 대신 죽습니다. 우린 여기서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예. 항상 세력을 가지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시대를 쥐락피락하는 것 같고 이겨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항상 다수가 옳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고독한 한 사람의 절규가 옳았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상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 이긴 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바라바는 이 사람은 죄목이 분명한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폭도예요. 명분이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한 죄목으로 갇혀있던 중범죄자입니다. 그리고 그 중범죄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놓아지고 예수님이 대신 달립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이 넘겨주다라는 말은 파라디도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중의적,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백성들은 예수를 넘겨줬어요. 넘겨졌어요. 네, 로마서 4장에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넘겨주다는 말과 내어준다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뭘 던집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어줄 때, 넘겨줄 때 하늘아버지는 기꺼이 아드님을 그 죄의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죄악으로 넘겨졌던 그 예수님을 하늘아버지는 내놓으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다음 구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심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인들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넘겨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세 가지 사인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 죄목으로 체포가 됐고 그것이 빌라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무죄함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변한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무리들이 바라바 바라바 환호가 바뀝니다. 그게 대중이고 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대의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대세를 쫓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삼일교회는 항상 성경이라는 가치의 대의를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 사인이 뭔가? 자, 하나씩 확인해 가십시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무슨 옷을 입히죠? 빛난 옷을 입혀요. 여기서 헤롯이 조롱하고 빛난 옷을 입힌 것은 말 그대로 조롱을 위해서 빛난 옷을 입히는 거야. 네가 왕이라며? 내가 구주라며? 그러면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그리고 그 빛난 왕이 입는 옷을 남루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희롱과 조롱의 차원에서 입혀요. 근데 이런 신음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구원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침묵하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 조롱 차원에서 입힌 그 빛난 옷이 당연히 마땅히 누가 입어야 될 옷이었습니까?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장차 입으실 옷이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역설이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은 열심히 자기들이 옳다고 이해를 하고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그 죄악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고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 사인이 여기 있어요.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고대 교부들의 이해를 빌리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당일에 친구가 됩니다. 불법의 목적으로 친구가 돼요. 그런데 그 표면적인 그림마저도 장차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줄 그림 언어로 도출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세 규합에서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얼마나 웃기는 존재들인가 하면 평화를 위해서 핵을 만들어요.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개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의 제물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궁극적인 샬롬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열두 제자를 교회의 상징적인 그룹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노라. 그런데 보낼 때 뭘 담아서 보내셨습니까?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분열의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을 흉내라도 내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샬롬을 가져오는 복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인이 뭘까요? 바라바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 명백한 제목이 결정되고 그는 더 이상 해방될 수 없는, 석방될 수 없는 십자가에 곧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 목요일 새벽 이 세 가지 사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오직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깊은 상처에 몰입하여 묵상하는 종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빌라도, 헤롯, 무리들 다 각각의 이익을 따라 그 이익을 쫓았지만 그것은 전부 죄악이었고 불법이었고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 폭력들을, 그 비겁함을, 그 야비함을 은혜와 긍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롱삼아 빛난 옷을 입혔고 당일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원수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죄목이 담아진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을 풀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저지른 악이었고 우리가 내뱉은 역사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넘겨주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